제가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묵상 오늘 일곱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서너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나누어 드렸던 이 말씀 묵상 가이드, 한 페이지로 반 페이지로 된 우리 가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교회 홀 데스크에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는 먼저 좀 이 가이드를 빠르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나이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그냥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나의 삶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행동과 말로 성육되는 또 그렇게 변화되는 변화를 내가 원하는가, 그 원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삶의 한계를 만나죠. 그 삶의 한계를 말씀의 능력이 넘어갈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원하는가, 그것도 바람을, 자기의 바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나의 기분은 어떤가, 나의 생각의 흐름은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그냥 내가 딱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을 하기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물론 하는 것이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도에 또 이렇게 또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목적은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본문, 매일 성경 같으면 보통 10절에서 15절, 구약의 긴 구절들은 한 20절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아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정성 들여서 두세 번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지니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시는 분이며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가 좀 막혀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 발견한 이러이러한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실 때 아,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또 내가 나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이러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묵상을 마무리하시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미니멈 한 15분 정도는 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5분 이하는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분 이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묵상 모임을 저희 훈련을 하기에 또 묵상 삶을 살기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제 쭉 훈련해 가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 그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 그 하늘의 축복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그 축복이 바로 나의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아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이구나 하고 그렇게 정보를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말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배워서 나중에 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창조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말도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그러나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듣는다라는 경청하겠다라는 그 자세 즉 그것을 겸손한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진짜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소주제들은 말이 품은 의미가 뭔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참 듣기를 원하지만 참 듣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무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러나 우리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떠한 정도까지 우리가 삶에 각오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좀 말하자면 좀 레디컬한 부분까지 제가 오늘 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나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한다.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금 뜻으로 이제 소원하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 말이 중요하구나. 어떤 말을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입니까? 언어학자들은 인간과 동물들이 다른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TV 동물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요. 그 사회자가 자기가 침팬지의 그 언어를 배웠다고 하면서 막 제가 여기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침팬지의 언어가 발견된 것이 70개에서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도 제법 언어로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불편하지만 불편 없이 그래도 살만하다면 500단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은 그러면 그냥 큰 불편 없다. 기본은 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500단어, 침팬지는 7, 80단어.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의 500단어 훨씬 이상이죠. 우리 인간의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위축되고 그리고 참 그 열등감 느껴서 속상해질 때가 언제죠? 영어를 잘 못해서이죠.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가 굉장히 미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주문을 하고서 이제 버터를 좀 같이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버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말고 두 개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주문을 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 쩔쩔매면서 막 수선을 떨더니 워터를 두 개를 딱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워터가 아니라 버터를 원한다고 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 이제 참다 못해서 미국 여인 한 분이 친절하죠. 이 사람 지금 버터를 원하는 거라고 했더니 오 버터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폭로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그래도 19살 때 와가지고 지금 35년째 살고 있는데요. 정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버터를 달라 그랬는데 워터를 주는 이 나의 뭐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자가 저 통역해준 여자가 저한테 You did fine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또 이상하게 들려요. 너는 못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You did fine이라고 하는 건지 너는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했다라는 그 차원에서 정말 You did fine이라고 말한 건지 정말 너무나 복잡한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못할 때도 이 문제가 참 있고 슬픈데요. 이게 말 못한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더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랭귀지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또 말귀를 알아듣는 센스가 부족하다든지 이것도 참 우리 답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화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말은 듣는데 왜곡해서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통하기 위한 것인데 더 깊이 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가 않고 말로 말미암아 더 싸우고 꼬투리가 잡히고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까지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그때 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두 번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정말 그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것이 죄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이고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후에 생긴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느꼈죠? 덜컥 겁이 나고 서먹해지고 그리고 두려워졌고요. 그리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잘 부르셨는데 그 진지하고 진심이 섞인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서먹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누가 우리 좀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요, 진지하게 얘기할수록 더 겁이 덜컥 나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예.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진지하게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여기 좀 앉아봐요 이렇게 하면요, 남자의 우리 교회에서 한두 분 정도 빼놓고 모든 남자들은 다 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더 방어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궁리하면서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분 좋을 때 뭐 차 한 잔 타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안 될 판인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그 진지함 앞에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서 나 혼자 살래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래니까 자기중심성만 강해지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대화와 교제와 또 사귐에 있어서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당신의 증상이고 나의 증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듣는 훈련이 잘 되지가 않으면 대화와 교제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인간은 먼저 말함으로써 축복을 받기 전에 들음으로써 축복을 받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먼저 듣는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겠다, 이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잡으면서 내가 채워야 할,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좌충우돌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것에 반향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수용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시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오는 아기는 없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엄청 힘든 상태입니다. 거기 이제 울면서 이제 삶을 적응해 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네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거 생각 못하죠. 인지 능력도 물론 없고요. 제가 그냥 농담삼아 얘기한 건데 안 웃으셔서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러실까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죠.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듣고 자랍니다. 특별히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데 엄마가 주로 이제 대화자이겠죠. 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또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의 돌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양육자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말할 수 없을 때라도 이 인생의 초기에 아니면 더 전에 태아로 있을 때 무슨 말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는 말의 의미를 아직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랭귀지 차원, 언어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그 언어의 수준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 우리 애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할 때 아기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 말하는 표정과 그 말의 톤과 느낌과 그리고 또 엄마가 아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아기는 아 그래 나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우리가 일단 어릴 때만 이거는 어릴 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감정적인 언어, 이런 정서적인 언어의 수준에서 우리가 대화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른들이 양육할 때 그 양육의 초점인데요. 근데 이럴 때 감정적인 언어를 들을 때 인간의 이제 속에는 내가 앞으로 말을 생산해낼 언어 모판이라는 것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어떠한 그 인성의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미 그 언어 모판에 이제 잘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야고보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모판이 어릴 때부터 부정적으로 형성되면은, 그죠? 너는 정말 이렇게 빽빽거리고 울기만 하고 정말 신경질나 죽겠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바쁘게 하니? 쉴 틈도 없잖아.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게 되면은 아이는 결국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못 느끼다가 나중에는 엄마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는 엄마한테 쓸모가 없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자기 스스로 딱 정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 모판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점점 더 부정적인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더 부정적인 것들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말할 때 엄마가 말했던 그 이상의 가혹하고 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자기가 그런 언어 모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애가 밉게 한다고 해서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또 이 아이가 듣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강해지게 되면 해석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부정적인 틀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게 되죠. 그러니까 칭찬도 칭찬으로 듣지 못하고 권면을 받으면은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듣고 또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은 위로하면은 아첨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자꾸 왜곡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이 왜곡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왜곡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기 양육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누가 스스로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그 언어 모판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하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대처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부정적으로 왜곡된 눈과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것이 꼬인 채로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내게 내려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 세상에서 꼬일 만한 일 많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이야기로 놔두고 내가 정말 복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라든지 하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나의 그 아픈 사연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교훈으로 받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좀 억울하지만 내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풀어버리고 교훈 하나 얻으면 그것이 풀리는 것이죠. 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려서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생명의 축복이 나라는 인생으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늘의 축복, 뭐 생명의 축복 이런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나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비판하거나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긍휼과 희생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계속해서 묶어놓고 살기만 하면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30년, 5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진짜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나의 삶을 잘 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풀고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내 언어 모판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어 모판이 잘못됐다는 것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상태로 난 살기 싫다. 나는 언어 모판이 잘못된 채로 내 인생 이렇게 질질 끌면서 나는 인생 끝날까지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 모판이 개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양육이 좀 잘못되었어도 후기에 인생 후기에 뭐 60이 되셔도 좋고 70이 되셔도 좋아요. 늦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훈련하겠다. 그거를 각오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15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진지한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좀 거북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상황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정말 우리 다윗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7절부터 지금 우리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짜 자기 자신에게 삶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이 자기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 리뉴얼 한다라는 그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할 때 다윗은 정말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1절부터의 말씀이 물론 배경이지만 7절부터 보시면은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또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진실하고 그리고 정결합니다.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지만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제 인생의 그 누추함을 보여주는 정결한 말씀입니다. 그 자기 언어로 정결하다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된 말씀이라면 아, 내가 이 말씀에 내 생명 다 걸고 살아도 영원 없습니다. 다른 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풍성하게 구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일상에 있는 일이구나 싶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묵상 생활을 통해서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감격적인 그 깨달음, 발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누구나 다 자기를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학위도 받고 그리고 또 자격증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취미생활도 할 때도 내가 더 개발하고 싶고 테니스를 쳐도 더 잘 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기를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내 뿌리부터 나는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자기가 아니 엄청나게 나쁜 짓 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평상시에 보통의 상태에서 정말 나는 뿌리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면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 위기감 속에서 다시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근데 대단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열지 못합니다. 정말 진리의 핵심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핵심 부근에서 맴도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궤적을 따라서 루틴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나를 압도할 수 있는 이 진지하고도 진정한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까지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영혼의 외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렇게 살면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건 너무 이게 종교에 너무 빠져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거는 너무 심하니까 주변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정말 즐거이 춤추시는 분이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느덧 우리에게는 그냥 주변을 맴도는 말씀으로만 치장되어 있지, 이 말씀이 나의 깊은 심령 가운데 꿰뚫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나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변화를 감수하게 하는 그런 역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담은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못됐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뭐 한 2등급 정도로 사랑하시겠지,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엉뚱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위기감을 포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폴 틸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집을 하나 쓰셨는데 흔들리는 터전, Shaking Foundation입니다. 무엇의 파운데이션입니까? 우리 성도의 여태까지 지켜왔던 파운데이션, 그것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때는 기뻐하시겠지.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존재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잖아. 옛날 언어모판에서 생산되는 말을 막 하면서 마음 깊은 데서는 또 양면에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도 그 사랑에 숨 막히는 그런 것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엄청난 자유가 올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에 압도되면 내가 오히려 더 눌리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선교사로 가라 그러실까 봐. 그러니까 숨통은 트이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사 가라고 안 하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에 그 포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변화를 원하면서도 내 깊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요. 우리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아, 교회가 좀 시스템적으로 좀 네트워크가 좀 잘 돼서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내 삶도 아, 요런 것들만 좀 정돈하고 좀 버릇을 습관을 잘 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칠에 해당하는 변화를 자꾸 찾게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이라고 치부하더라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지는 승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한번 했습니다. 예, 한번 잘하셨고요. 여러 번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일만 있어도 정말 우리의 지금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반복되는 문제로 씨름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아우성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핵심적인 변화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맴맴 도는 그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 말씀드리듯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인 무능의 상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무기력하다. Powerless. 우리는 전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성도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1400년을 그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0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토록 호되게 징계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서 터진 곳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호되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변화되지를 못했을까요? 변화되고자 하는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혼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이 진짜로라는 말을 어떻게 좀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의 그 긴 말씀 중에 가장 첫 말씀이 뭡니까? 가장 첫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이죠. 좀 들어다오, 들어다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영적인 환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건 너무나 완전하구나, 너무나 순결하구나, 이런 고백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가, 있었던가, 이런 고백이 여러 번 자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언어 모판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나의 마음 언어 모판을 기경하는, 그렇죠? 잘 가꾸는 그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 속에서 나의 삶이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죠.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어떠한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다 우리 함께 영적으로 큰 눈을 뜨고 목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펴고 묵상하실 때마다 크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정말 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와 절박감을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이제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려져서 내가 완벽하게 승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간절하게 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묵상에 대한 결단의 기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묵상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말씀의 언저리를 맴도는 그런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펼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축복으로 이 삶의 활력을 얻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이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에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